고사
아홉 번째
기독도보 제22기 빛비춤과 생활 어느 날 앤드루 머리가 피어슨 박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이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적지 않은 빛이 있습니다. 또한 당신에게는 분명 이를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를 순종하고 빛 가운데 생활하면 당신은 훨씬 많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당신에게 있는 것도 가져가실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 하루는 허드슨 강가에서 어떤 사람이 몹시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이 그에게 보라고 준 복음 전단을 갈기갈기 찢어 강에다 뿌렸습니다. 기이하게도 한 줄기의 바람이 불어와 찢어진 종이 한 조각이 그 사람의 옷 소매로 들어갔습니다. 이 조각에는 단지 영원 두 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이 영원 두 자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는 경건하지 못한 자기의 처지를 돌이켰고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는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실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입니다. 버려둠에 이르지 않음. 어떤 선교사가 아비시니아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거기서 큰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만났는데 그가 처한 곳은 마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 같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하나의 큰 동굴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아주 세밀히 그의 괴로운 심정과 버림당한 상황을 고하였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주 앞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토했습니다. 그 동굴은 흑암 속이었지만 그가 동굴 속에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그의 눈은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마리의 사나운 야수와 그의 새끼 이리들이 그와 아주 가까운 곳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이 짐승은 그를 삼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가 버림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는 그 때에 그를 보호하시고 그로 찢기는 데 이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평안하고 별탈 없이 굴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버림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는 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완전하게 보호하시며 보이지 않는 위험과 재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지 볼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가장 회심할 그 때가 가장 찬미를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가 친히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부흥. 어떤 지방에 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점점 그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에 있어서 냉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상업과 재화 등의 일이 그의 안에 뿌려진 씨의 자람을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교구의 회의실에 들어가서 몹시 근심스럽게 마루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곳의 목사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근심이 극에 이른 사람을 나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은 그의 근심을 더하였을 뿐입니다. 마치 불 위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습니다. 그가 미친 듯이 은혜를 구하고 나서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은 마치 그의 마음을 두 갈래로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튿날 그의 근심이 변하여 입에 찬미와 할렐루야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고향 사람들이여, 본래 나는 앞을 향하기보다 위를 향하길 바랬으며 또한 바라던 것을 얻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더 이상 탐욕스럽고 인색한 상인이 아닙니다. 그러한 나는 영원히 과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지금 나의 죄들을 가렸고 나는 이미 그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또한 나의 상업, 나의 가상과 나의 생명을 주의 발 앞에 놓습니다. 어느 날 그의 두 살 난 아들이 그의 무릎에 기어올라 말하기를 아빠, 영광을 노래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는 곧 어린이 찬송가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둘렀고를 부른 후 밖으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 아이도 뛰놀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한 대의 차가 길 모퉁이를 돌아 돌진해 오다가 그만. 잠시 후 어떤 사람이 숨이 끊어진 어린 시체를 집안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의 부친이 몸을 굽혀 이 작은 피투성이의 아이를 볼 때 한 음성이 그의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영광을 노래해요. 그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투오메이츠는 남빈양 군도 중에 어떤 섬의 왕입니다. 1818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그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괴계는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무리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상륙함으로 곧 정복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죽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섬기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에 의해 귀한 연회가 그들 앞에 배설되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놀란 나머지 먹을만한 여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중에 한 추장이 일어나서 그들의 사랑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다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안 되어 섬 안에는 단 하나의 우상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으며 우상을 섬기는 자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불가지론자를 굴복시킴으로써 얻은 승리. 학식도 있고 예의 바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는 설령 마음속에 무엇이 있더라도 표면상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많은 지방을 유람하며 늘 그의 친척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의 친척 중에는 과부가 된 숙모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를 그녀의 집으로 청하였는데 자주 성경에 대한 그의 태도를 깊이 근심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녀로부터 한 장의 초대장을 받았는데 그녀는 내가 연회석상에서 그녀의 조카의 불신의 관념과 논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딸들이 그와 논쟁을 벌였었지만 그녀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나와 그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웃음을 띠고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홍수의 이야기를 믿습니까? 모든 것을 믿지요. 이 일에서 당신의 하나님은 인류를 파멸시키는 악한 신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인류를 멸하심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을 증명했지요. 당신은 절대로 이 일에서 나를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확신 있게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한 의사로서 나를 검진하다가 어깨에 하나의 치명적인 병이 있는 것을 보았다면 당신은 나의 어깨를 잘라내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것을 일컬어 마귀가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홍수 이전의 거민을 인류 전체와 비교해 볼 때 그 비율은 사람의 한쪽 어깨가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영적인 영역이 달라도 결코 그 원칙에 지장을 두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한쪽의 어깨를 잘라낸다면 반드시 손과 손가락도 잘라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손상시킬 때 그의 가정도 손상시킵니다. 수정뱅이를 예로 든다면 그 어깨는 그 사람으로 대표될 수가 있습니다. 손은 그의 아내로, 손가락은 그의 자녀들로 대표가 됩니다. 당신이 나의 어깨를 잘라낸다고 해서 곧 악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변론할 말이 있습니까? 그는 아주 공손하게 되었고 그의 패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히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사람의 고통을 미리 알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호와를 막론하고 사람을 창조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또 틀렸습니다. 이 행동은 그분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쌍둥이 형제인데 우리의 부친이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각 사람에게 5만 파운드씩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시다. 가령 나는 나의 분깃을 허비하는 반면 당신은 당신의 소유를 증가시키리라는 것을 부친이 미리 안다고 합시다. 내가 자신의 분깃에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 때문에 당신마저 당신의 기쁨을 빼앗겨야 하겠습니까? 당신이 맞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에서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가 인류를 창조하는 일에서 나타남을 승인해야만 합니다. 그는 사모하는 태도와 깨달음을 나타냄으로써 이 변호하는 말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버티며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진 것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은 결코 옹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일에서 당신은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가령 당신이 두 명의 여인 중에서 한 명을 당신의 아내로 선택해야 한다고 할 때 한 명은 의지가 없는 사람이고 한 명은 모든 점에서 당신과 반대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은 어떤 여인을 취하겠습니까? 당연히 의지가 있는 여인이지요. 다른 한 여인은 반드시 한 무더기의 흙일 것입니다. 이때 이 한 무리의 여친척들은 큰 갈채를 보내며 이 승인을 환영했습니다. 이 의사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로 변했으며 그는 더 이상 불가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행위로서 나타내었습니다. 진리를 찾은 대발명가 에디슨. 필립 모로 선생은 그가 출판한 신문에서 그가 에디슨 선생과 가졌던 담화를 실었습니다. 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필은 마음속에 에디슨 선생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마음과 양심 속에 있는 평안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함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라는 간증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에디슨 선생은 곧 그를 자기의 화학실에 청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뉴저지의 오렌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디슨 선생은 그 당시 80세였지만 그의 머리는 여전히 민첩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몇 가지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에 대한 관념, 하나님, 사람의 영혼, 장래의 생명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석양과 같은 남은 날들 중에서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미 이러한 큰 일들에 관하여 조사하여 고찰하는 것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상시 조사하며 고찰하는 데 취했던 태도였습니다. 에디슨 선생이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이 주필은 그와 담화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가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러한 일들에 대한 한 편의 짧은 편지를 읽을 마음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돌이켜 정중히 이러한 큰 일을 주의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에게 빛을 비추기를 바라는 마음을 어찌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독자여, 당신도 이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이 일의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필립 모로 선생이 그에게 쓴 편지는 이러하였습니다. 에디슨 선생, 나는 당신을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당신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더욱 좋은 것은 어제의 담화가 나로 하여금 더욱 많이 그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나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리에 밝은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어떠한 사실에 속하지 않는 것에 근거를 두는 것보다 증거가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연고로 나는 당신에게 하나의 사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은 사랑으로 그분께 보답해야 합니다. 비록 나의 방문과 이 편지가 당신을 만족하게 할 만한 간증으로 가득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토마스 에디슨을 돌아보시는데 당신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의 방법만이 나로 이것을 알게 했습니다. 곧 빛을 아는 것은 실험으로 인한 것입니다. 빛의 본성은 오직 실험적 지식으로만이 그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이들에 비해 어두움에서 자란 한 사람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많은 시간을 들여 발명가에게 빛을 만들게 했으며 그 자신도 빛에 관하여는 실험상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빛의 본성과 실제는 어떻게 일생 동안 어두운 골방에 갇혀왔던 사람에게 증명되겠습니까? 이것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바로 창문을 열 때 빛은 반드시 들어와 자신을 증명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당신이 생명의 기묘한 해설과 자연계의 법칙으로서 영혼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많은 진리는 능히 이러한 방법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버틀러가 지은 유명한 비례책 같은 곳에서 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발명을 계속하기를 원하며 당신의 이해하는 방식을 계속 견지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의 일 중에서 최고로 중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나는 당신에게 하나의 분명하고 확실한 예를 제시하려 합니다. 이는 당신이 요구하는 분명한 증거의 특색은 오직 실험을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 나는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그분을 향하여 열어놓는 사람에 대하여 빛을 마음 안에 비출 것입니다. 23년 전 나는 이 일에 많은 체험을 거쳤습니다. 이후로 나는 영적인 빛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나의 체험도 천만인의 체험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일깨우기 원합니다. 빛은 절대로 닫혀진 부분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일 작은 틈일지라도 남겨둔다면 그는 곧 들어와 자기를 증명합니다. 이렇듯이 그리스도 또한 참 빛으로서 절대로 사람의 의지를 무시하고 사람의 영혼의 방에 들어가길 강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줄곧 문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분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분은 곧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한다면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물의 본성은 시험을 통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톱꽃의 향기, 황혼빛 혹은 벌꿀의 맛과도 같이 이 좋은 책은 당신이 나에게 인용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한번 맛을 본 다음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확실히 적합한 과학적 이론이 아닙니까? 당신은 확실히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연계의 흑암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적인 흑암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으로 진리와 인생의 존재의 완전하고 기묘한 설명을 얻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